우리 반집사님 다시 한번 신실한 봉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마지막 찬양에 아멘의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 감동적인 찬양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 더 컸죠? 12월 31일이 이 안식일인 때는 한 7, 8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게다가 이번 안식일은 또 한 기에 늘 13번 안식일만 있는데 이번에는 14번이 들은 안식일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기쁜 안식일입니다. 1년 365일이 꽉 차서 오늘 이제 끝납니다. 한 1년 동안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마당을 출입한 사람 수를 제가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이 교회 마당을 들어왔다 나갔다 한 사람 수가 연 인원으로 해서 한 7만 명이 이제 드나들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출입한 분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되고 식당에 식사하러 드나든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연인원이기 때문에 뭐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개인이 한 300번 이상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동호회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오셔요. 그분들은 평일날도 항상 오시고 예배날도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자주 교회를 들어오셨습니다. 교회 결석이 거의 없는 분들이 1년에 교회에 들어오는 수가 한 160번 정도 됩니다. 저녁 예배까지 또 사경회 전도회까지 잘 오시는 분들이 한 160회 교회를 들어오십니다. 저희 중앙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돕니다. 일요일에는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교회는 움직이지 않지만 바깥에서 교인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첫째 일요일은 뭐 등산회가 모여서 움직이고 또 둘째 일은 또 다른 무슨 모임이 셋째 일은 또 테니스 또 동호회가 이렇게 해서 일요일날 계속해서 교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식당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화요일 오전이 되면 이곳에서 적게는 한 4, 50명, 많게는 뭐 많을 때는 100여 명이 모여서 화요일마다 성경을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저녁이 되면 또 역시 교우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교회가 조금씩 바빠집니다. 금요일이 되면 제일 첫 번째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작업이 꽃꽂이입니다. 오전마다 꽃꽂이 작업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이제 안식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점점 바빠집니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또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면 이제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들이 이제 분주하게 이제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1층에 몰려오십니다. 식사 당번 집사님들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밑에서 매 안식일 대략 600명 이상의 식사를 안식일마다 우리 집사님들의 손이 움직여서 이제 먹을 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학교 임원들이 아주 분주하게 또 이 순서를 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활기찬 안식학교가 토요일 아침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교사들이 이제 해온 공부를 가지고 또 반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좀 웅성웅성하고 시끄럽긴 해도 그 시간에 하늘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찬양대들은 여기서 식사를 안 가고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들은 가서 또 식사를 합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청년들 모임, 학생들 모임, 2부 예배, 뭐 테이프 복사실에서는 테이프 복사가 돌아가고, 재무실에서는 이제 헌금을 계산하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모들이 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집회를 위해서 늘 교회는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이 잘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또 헌금을 해야 하고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신 분들,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교우님들의 헌신과 또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1년 동안 이 교회가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잘 움직여 왔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 30분 지체되는 것을 다 양해할 각오를 가지고 계시죠? 예. 오늘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20일, 3주 이상 추위가 풀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온이 겨울에 정확하게 3한 4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질서가 다 깨지고 최근 한 3주 이상, 20일 이상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빙하는 그 녹은 물이 매우 차갑습니다. 이 물들이 멕시코만에 들어와서 그 멕시코만의 그 바닷물은 겨울마다 이 지구의 난로 역할을 하는 난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난류가 이제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한파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빙하가 계속 녹아내려오기 때문에 어쩌면 빙하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상해진 기후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년 한 년, 1년 1년 지내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세계 도처에 이상한 일과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신문, 이틀 정도의 신문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이제 한 그림을 보시면 12월 29일자에 지구촌이 기상재앙으로 몸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런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기획특집으로 사진이 3개가 연속 실렸습니다. 아주 작게 실렸는데 좀 이따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세 개의 사진을 각각 하나씩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12월 호남 눈폭탄, 강원 눈 가뭄. 그전에는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호남에는 거의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거슬러 올라가서 6월 30년 만에 무더위, 영남 동해안 불가마. 저희가 수영장이 아니고 주택가인데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못 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예년에 두 배 이상 나타났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인도양의 한 섬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그 산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을 참 복잡하게 만드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름값이 1배럴에 $20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제 50 내지 $55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에너지 문제는 지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있으니까 귀하니까 값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고 허전해지니까 점을 많이 봅니다. 점. 너무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우리나라의 점 보는 시장에 1년에 돌아다니는 액수가 2조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도 학자들도 정치가들도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는, 예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점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 기준이 파괴돼서 가치관이 무너지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재무장관이 동성끼리 결혼을 한 기사. 저는 꽤 여러 해 전에 일입니다, 이미. 근데 29일 신문에 그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자끼리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종교, 한국의 큰 네 종교가 이제 손을 잡고 자꾸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가 종교 고유의 특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 다원화. 모든 각각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각각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차 서로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저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단어는 종교 다원화지만 사실상은 종교 일원합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의 이 종교계의 쇠퇴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 어떤 신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인간입니다. 그들 자신조차 죽었습니다. 아무런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이 종교와 이 신앙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시고 그분만이 인간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혼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 정상이고 그동안 정상이던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청년들이 없겠지만 요즘 10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특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정하는 객관성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설정하는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원래 주셨던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변질되었습니다. 틀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온 세상의 피조물이 인간과 더불어 모든 자연계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제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환경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알게 되면 사람이 아마 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생활에 몰두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알면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할 정도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온갖 사고와 질병과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가장 상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책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지구의 종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을 동시에 설명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책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까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자주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복음 전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14절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15절에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동안 조금 더워서 좋으신 분들은 지금은 깨세요. 여기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해서 전 문장과 연결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이 좀 어려운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던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이냐 이겁니다. 또 거룩한 곳은 어디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속의 정치적, 인간적, 죄악적,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 성경절에서 가리키는 것은 로마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의 군대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여기에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 말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들어오면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좀 더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그의 생을 마감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 약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66년이 되었습니다. 서기 66년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1차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총독 세스티어스 장군이 3만의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운명은 아주 경각간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갑자기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저 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세스티어 장군이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순간에 이제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포위를 풀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망하라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침략이 끝난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고 계신데 하면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서기 67년에 로마의 명장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유대 전역이 대단히 큰 고통을 치렀습니다. 유대 거의 전 지역이 아주 살벌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70년 4월에 그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타이터스가 이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타이터스 장군이 8만의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포위가 5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그 안에 성 안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아주 대단히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무수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5월 초부터 한 4, 5달 동안에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생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터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만은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에게 저것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횃불을 집어던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몰타르가 금이었어요. 그러니 이 병사들이 이제 금에 환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하나라도 더 캐려고 벽돌을 아주 모조리 다 허물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겠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도망갈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다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하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멸망에 가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인간들이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들 때문에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모든 도구들 때문에 온 세상이 공해와 오염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정신을 잃었어요.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남녀 간의 결합과 결혼의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 간의 결혼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성술사를 찾아가고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생활 속에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유로 하자면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산으로 다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산으로 가버리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도 꼭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할 수 없고.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인간적이고 인공적인 삶의 틀을 벗어나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만 치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얽매인 삶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삶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개인의 습관, 죗된 습성을 속히 버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건강한 식품, 식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도망할 시기를 놓친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 과감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그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된 유대인의 운명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는 1차 포위와 2차 포위,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도망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 벗어나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상하게 임시로 일시적으로 잘 되어 간다고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가 조만간 언제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잘 돼 가다가 그것이 영원히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언젠가는 끝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에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의 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분석해 보면 늘 고통과 절망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북극의 한 얼음덩어리에 독수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얼음덩어리에 붙어 있는 고기를 쪼아 먹다가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발이 얼음에 얼어붙어서 죽은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해서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단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집이 없는 새입니다. 사막에 있는 새. 낮에 사막이 뜨거우니까 뭐 잘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다 식어져가지고 추우니까 내일은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다시 따뜻해지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실컷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또 추워요. 내일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매일 그렇게 내일 하다가 집 없이 사는 새가 있어요. 결단력이 약하고 현실적 재미를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떼를 지어 날아갑니다. 거기에 그 떼를 끌고 가는 아주 노련한 기러기들이 앞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칠 때가 되면은 기러기가 다 밑으로 내려와서 어느 한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주워 먹습니다. 근데 한 노련한 기러기가 맛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이따가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서 뭐 길도 알고 워낙 노련한 기러기니까 먼저 가라고 내가 곧 따라간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더 먹고 나는데 아 날라고 하니까 날라지질 않아요. 살이 쪄가지고 날라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만심이 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독수리인지 실단새인지 기러기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의 개인적 삶에 좀 더 과감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만 출석하시던 분들은 혹은 결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교회 출석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좀 하십시다. 설교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오셔서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예배만 오시던 분들은 금요일 저녁 예배도 오셔서 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 단계 더 높여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만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에도 오셔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가 무너지시면 가정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을 읽는 시간을 좀 더 확대하십시다. 식생활을 좀 개혁합시다. 좀 더 정직한 십일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2006년도에 이 서울중앙교회가 사랑이 뜨겁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좀 더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